토요일 새벽마다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새벽에 저렇게 소리가 나올까 하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설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잘못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떻게 이 새벽에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지 늘참 생각하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인내, 그리고 소망, 잘 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지겨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두려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상황 속에서 참 현실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고강도 목사님 설교하실 때그 말씀 들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예. 역시 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망각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지난주 본문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그 맥이 거의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고 목사님이 고민하시면서 하셨는데, 만나먹기 책을 보면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딱 제시해 줄수 있는 분명한 주제를 잡기 어려울 때, 이 만나먹기 만든 이 성서윤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과 주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힘이 들어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말씀도 그랬고, 오늘 말씀도 또한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이 다 생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끄집어내고 기록을 하는 이러한 그 편집자들 또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참 보시는 분들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그러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 계속해서 또 인내를 요구하시고 소망 중에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참읍시다. 예. 졸려도 잘 참으시고요. 힘들어도 잘 참으시고, 예. 잘 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눈 멀고 그리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 나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듣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병 고치시는 이적들, 그것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뒤에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이적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셨지요. 다 아시고 그들에게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교훈의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났던 바리새인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들 분명히 예수님 앞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에게 또 다른 증거를,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너희들에게 보여줄 증거, 표적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오직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요나 당시 니느웨 시대에 그 정말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백성들 그 앞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리고 뇌처짐을 받고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말씀을 들고 니느웨를 향해 가지고 갔을 때그 요나를 보고 그리고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바리새인들이 그들 앞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건설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도 계속해서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라고,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입니까? 무시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했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표적들, 그러한 상황들 속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뭘로 보여주겠냐? 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표적으로, 증거로 나타내 보여줄 필요가 있겠냐?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였습니다. 경고. 그리고 알려줄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리고 초대교회, 그 교회가 생겨날 그 시대, 그때에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실 때 보면, 한참 이렇게 차를 운전하시다 보면 주유등에 노란 경고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왜 그 경고등이 켜집니까? 이제는 주유를 하지 않으면, 기름을 넣지 않으면 언제 차가 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유를 꼭 해야 됩니다. 안 하시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주유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차를 처음 딱 타고 자리에 앉으면, 그러면 시동을 딱 켰는데 계기판에 무엇이 깜빡깜빡거립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슴에 선을 쫙끈 표시, 잘 아시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경고등이, 우리에게 표시등이 켜지게 됩니다. 그 표시등이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안전벨트 매라고. 안 메고 가다가 사고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꼭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보행자들 신호등에 서서 기다릴 때 그 보행신호 받고 건너가려는데 한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파란불이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깜빡깜빡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깜빡깜빡거리는 것은 보행자에게 이 보행신호가 조금 있으면 끊어지니까 빨리 건너가십시오, 서두르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우병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때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돌고, 그리고 또 아무 고기나 함부로 먹지 않고, 그리고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났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 별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수입 쇠고기도 참 잘 먹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어제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에도 보면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그리고 또 그 음식이 만들어진 가공품인 경우에는 어떤 제품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도 정확하게 표시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확한 정보를 거기에다 기재를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산지도 표기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반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책임은,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놨기 때문에 다음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선택하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책임은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판매자나, 그리고 그런 물건을 만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수술하다 보면, 병원에 수술하러 가면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병원에서 충분한 안내를 해줍니다. 수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보호자가 동의하시고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술하시겠습니까? 책임을 보호자께서 지시겠습니까? 하는 책임 면제 서약 같은 그런 보호자의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두 번의 수술을 하면서 그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병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 담당 주치의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혹은 간호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수술하다가 마취를 했는데 마취하고 나서 다음에 잘못되어져서 못 깨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생겨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들이라는 것은 다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보호자와 그리고 환자 본인, 수술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두번 겪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수술을 해야 되나,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저두번 수술하면서 이 얘기 다 듣고요. 수술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 다 듣고 결국은 수술했습니다. 결국은 다 그대로 하기로 동의하고 내가 책임지고 보호자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수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수술하기로 결정을 할까요? 이러한 모든 위험 요소들이 따라오는데 지금 현재보다 더 좋아지려고 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수술하려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먹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수술 전에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어지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제 삼중 재앙, 일곱 가지 재앙에 대해서 세 번째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에 대한 재앙에 이어가지고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으로 이어져서 나오는데 지난 토요일 날이 말씀에 대해서 고강동 목사님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어떻게 나눠주셨냐? 이것이 일곱 나팔 재앙하고 일곱 대접 재앙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서로 별개의 사건이다. 요한이 다른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장 유력한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나팔 재앙하고 그리고 대접 재앙하고 이두 가지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다. 그래서 나팔 재앙이 3분의 1이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져가지고 계속해서 심화되어지는 것이 일곱 대접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연대기적 사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동일적 사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인데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나팔 재앙하고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하고 요한이 보고 있는 모습은 다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한 재앙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재앙의 모습인데 요한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의 심화로 보는 경우가 아마 더 합당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정확하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그러면서 큰 음성이 나고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드디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에 대해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함께 눈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되어진 상황 속에 진노의 일곱 대접, 그 일곱 대접을 어디다가 쏟으라고 했습니까? 땅에다가 쏟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다가 쏟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나오는 땅과 1절 말씀에 나오는 땅은 조금의 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땅은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땅의 개념이고 1절 말씀에 나오는 땅은 오늘 일곱 대접 재앙 중에 네 번째까지 계속해서 해당되어지는 땅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물의 샘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자연계를 의미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땅에다가 이 일곱 대접 재앙을 갖다 쏟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진노의 대상이 있는 곳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을 받을 만한 대상이 있는 곳이 이 땅, 자연계 이 속에 속해 있는 생물들이 그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냐? 2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진노의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이 그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진노가 누구에게 내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정상적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공동체와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나느냐? 첫 번째 그 재앙을 통해서 독한 헌대가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한 헌대, 헌대란 말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헌대라고 하는 건 온전치 못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종기나 그리고 온전치 못하게 헐어있는 모습, 이런 것을 헌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헌대, 이것은 악성종양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더 가깝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온전치 못함에 헌대가 나는 것, 왜 이들에게 헌대가 나아지는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전치 못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 심판, 합당한 재앙이 이들에게, 짐승에 속한 자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 삶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그 심판에 대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온전치 못한 삶을 따라서 그대로 그 삶에 보응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온전치 못하게 되어지는 온몸에 헌대가 나는 이러한 첫 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헌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헌대가 주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 스스로 온전치 못한 자들이지만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그 보혈로, 능력으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진 그러한 삶을 이미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러한 헌대가 나는, 이러한 재앙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다가 그 대접을 갖다 쏟았더니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되어지고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물이 피로 되어지는 그첫 번째 재앙, 그첫 번째 재앙의 배경에서 이렇게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그와 비슷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열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물을 다스리게 되는 이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방도 계신, 예전에도 계셨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믿음 지키려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 이렇게 그 피로 진노의 피로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참 당연하게 잘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천사가 그것에 대해서 당연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 천사가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 원수 갚는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때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원수 갚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에 처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인내하고 나에게 맡기라, 참으면 내가 그거 다 갚아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보응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완전히 역전승처럼 뒤집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재앙 앞에서 천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당연하게 하시는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재앙, 세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해주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당연성,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공의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진노의 칼을 드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치 못한 우리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 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 아시고 내 형편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다 헤아려 주시려고 먼저 채울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이지 않는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네 번째,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8절 말씀이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이제 네 번째 대접이 쏟아졌는데 이 대접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들 속에 짐승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 진노 중에라도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대접을 쏟고 나서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라도 회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함을 짐승에 속한 자들일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렸다면 그랬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그들 그냥 그대로 진노하시고 멸하시려고 계속해서 그 재앙들을 내리셨을까요? 이때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찬양의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갔다라면 그러면 하나님 그들에게 분명히 그때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그리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느끼게 되셨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네 가지 대접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주어진다. 그때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났는데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처럼 이곳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또 듣고, 알지만 그 말씀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기도하지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돌아서서 사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보고 듣고 나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발걸음을 돌이켜버립니다. 심지어는 오늘 구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다가오는 이 고통, 이 결말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더 편안하고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그냥 돌이켜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함께 존재하는, 적그리스도가 파헤치고 있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돌이켜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기를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렇게 그 말씀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 그리고 요한이 봤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분별하고 나가는데, 그 분명한 기준이 누가 되어 주시냐? 예수님께서 그 기준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러한 모습들이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돌이키고 이 땅에서의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집중하셨느냐? 반대로 사시기 위해서 집중하셨습니다. 12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데리고 본 방향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올 수 있게끔, 그대로 본이 되어질 수 있게끔, 그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리더로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되어 재앙받는 자들, 그리고 짐승에게 속함을 받는 자들,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시면서 정말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집중하고 달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든 마지막 때의 재앙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삶으로 다 가르쳐줬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너희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늘 깨어서 잘못하면 넘어지고 유혹받아 시험에 쓰러질 수도 있는데,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줄이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들까지도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늘 깨어 있는 그삶 속에서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들이 당할 수 있고 핍박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현재와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모든 부분 두 가지 다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라. 우리가 모른다고 답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잘 모르고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그 문제를 출제하고 그것을 만든 사람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점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르쳐 주시는 스승 대신 그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의 해결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의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냥 그 문제의 해결책인, 그리고 그 답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심을 본받아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묵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것들 기억하면서 마지막 다가올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본받아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청에 반응하면, 반응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러한 재앙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참 안식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 그 보좌 옆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어린 양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곳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그때 그때 얼마나 평안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쫓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고,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는데 두려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채찍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핍박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소망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재앙 가운데 우리를 거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분 믿고 갈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탄의 계절 맞아서 이 성탄의 복된 소식들을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그런 증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려고 좀 전에 교회 소식 나누면서 그 성탄 축하 행사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가지는 이유도 분명하게 이런 거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대로 본을 받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오늘 성탄 축하 행사 가운데도 분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교회가 함께 계속해서 동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를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기서도 분명히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약속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신실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까 여주옵시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 이 모습 요한의 본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성탄의 복된 계절 가운데에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정말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또 평안함 가오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다시 한번 힘차게 발걸음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저희들에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오늘 이 하루도 든든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품에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후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그리고 큰 능력만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이 하루 동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어떠한 환경들이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찬양합니다.
주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는 나 잠잠히 심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와 함께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보리라.
우리 시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2009년에 사역을 놓고 주님 분별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분명한 비전들을 붙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새벽마다 기도하며 또 모이는 권사회들마다 그 권사회 모임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